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연대하기를 원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리커창 총리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양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방중을 중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발전된 궤도로 돌리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규범과 자유무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가능한 빨리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미군이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결의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격퇴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역 동맹국들이 지역 안정을 위해 군사적 재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전에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자신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동 군사행동과 관련해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화학무기 관련 시설로만 제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계속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국제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방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루하니 대통령은 불법적 행동이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전망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서방국들의 행동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는 최근 러시아와 이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이번 시리아 공격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이 오늘 관련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러시아 업체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다시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시리아 문제를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시리아 정권의 추가 화학무기 사용 저지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정치적 협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사적 방법은 시리아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시리아 정권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여부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항상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만남에서 바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ll, I think Director Pompeo spoke to that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and that's been consistent.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인 어제 북한은 열병식도 없었고 군부 인사 움직임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항상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5월이나 6월 초쯤 이뤄질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일본인과 한국인 납북 피해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과 관련된 전화회견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국정연설과 한국 국회 연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해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을 때 했던 발언들에 잘 나타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회담을 갖는다며 두 정상이 북한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 정상회담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시각을 매우 존중한다며 아베 총리의 추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만나 일본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의 이익과 미 본토 내의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에 대한 질문에도 회담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이나 6월 초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이 일정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세부 절차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공적인 회담을 만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중국과도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대북 외교 정책을 미국에 지속적으로 알려오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네 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언급한 뒤 이런 결의들을 양측 모두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보좌관들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양자 간의 의제들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만남에서 바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첫 만남에서 곧바로 이뤄질 수 있다는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Director Pompeo spoke to that in the confirmation hearings, and that's been consistent with the U.S. government policy, and that is.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식을 묻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전날 인준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말했고 이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과 북한 정권 역시 여기에 전념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remained consistent with our call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something that Kim Jong-un and his regime have told.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폼페이오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이어질 것이라며 회담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Our maximum pressure policy.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any of those meetings, but I think we've made our position clear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미국은 이런 원칙을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폼페오 지명자의 발언에서 동맹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미국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들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have a full readout of what exactly will be included or an itinerary of what will be included in that meeting, but one of the most.
이어 남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플로리다 마랄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보좌관들과 만나 앞으로 열릴 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관계에 대한 의지에 있어 일본과 한국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워싱턴과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보도를 접했다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 I have nothing for you on that. Sorry, we have a lot of meetings and conversations that are taking place about what our summit would look like.
이어 미국은 현재 미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많은 회담과 대화를 갖고 있다면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러시아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국 역할을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that would like for these talks to be held there. It would certainly be a boon to their economy and a real feather in their cap. But we've not decided.
노어트 대변인은 많은 나라들이 미북 대화들을 개최하기 바란다며 이는 이들 국가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자랑거리도 되겠지만 회담이 열릴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북한의 최대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의회는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The fact that Kim Jong-un is now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is certainly a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위치에 있어 봤습니다. 김 씨 일가가 비슷한 약속을 하고는 이후 모두 어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한 번 속으면 상대방 잘못, 두 번 속으면 내 잘못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김 씨 정권이 소위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I think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have concrete, verifiable steps to denuclearization before any change is considered in.
최대 압박이나 대북 정책의 수정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의 완화 조치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만한 진실성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방식을 두고 미북 간 차이를 좁히기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은 북한이 말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Well, no, that's exactly right, because what North Korea has promised in the past, I mean, if North Korea lives up to the promises they've made, then we can...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역시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돼야만 합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돼야 비핵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What I think we have said over and over, and I believe Admiral Harris, Harry Harris, our commander at Pacific Command has said, our intention is to bring.
미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지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게도 미국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비핵화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다른 걸 원하는 건 아닐까요?
You know, there's no doubt that North Korea has suffered greatly under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levied against them.
From 북한이 제재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류도 부족하고 신문도 없으며 군사 자원 역시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이런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완화 조치를 바란다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이 해야 할 행동은 간단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미국은 완화 조치 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북 대화에 앞서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I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 begin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 would like to see those steps being taken. I'd like to see them lay out a plan.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계획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사찰단을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북한이 이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성실한 조치들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we go back to the framework laid out in 2005, the framework laid out in 1994. There's a clear blueprint.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 회담 당시 합의들에 명확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약속한 것들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북한은 과거에 협상을 했었고 자신들이 어떤 조치에 나서길 바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e only way that I see is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maximum pressure that we continue to double down on our sanctions and make it more and more tough.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겁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의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외교적으로 단절시켜야 합니다.
북한과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Well, look, I think there is length in the runway available to reach a diplomatic solution, but
아직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 계속 저항한다면 외교적 방법이 성공할 가능성도 계속 낮아질 겁니다.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씨를 즐기거나 소풍을 위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거죠. 만약 외교가 실패하게 된다면 미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re's two possible game changers. One game change is for Kim Jong-un to follow through with his stated.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자신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실행해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이 됐든 미국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압박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지키고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믿게 된다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성격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y have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 discussion of denuclearization and expectations. And that's an important
한국은 북한과의 회담을 비핵화 논의와 기대를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과의 동맹을 인식하면서 김정은과의 회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맹의 결정은 동맹에 의해서 그리고 동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북한 정권에 한결같이 대응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입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한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I think South Korea should work with the interests of the alliance as they have been, and the alliance is interested in the complete verifiable.
늘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하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입니다. 동맹의 틀을 벗어난 어떤 것도 남북한 사이에 적절한 대화가 아닙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제협력 재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Without a behavioral change from North Korea, I believe reopening the industrial park would be a mistake, and I believe it would also violate.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겁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미국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도해서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은 개성공단 자금의 약 70%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사치품 구매에 전용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의 제재법에 위배됩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Well, the U.S.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we have, as the legislation requires, certification.
원칙적으로 미국은 제재법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제재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위반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는 어떤 노력도 반드시 미한 동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 believe human rights are an incredibly important aspect to continue to address with North Korea.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 또한 논의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돼야 하고요. 김정은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남북 정상회담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았지만 대규모 열병식도 없었고 군부 인사들의 움직임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내부의 정치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태양절이면 북한 최대 명절이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최대 명절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을 전후해서 평양 등지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체육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올해도 청년 학생 무도회, 농구 경기, 김일성화 축전, 불꽃놀이,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등이 열렸습니다.
네.
올해 태양절은 군 열병식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예년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양절을 맞은 그 대규모 열병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공개됐고
네.
태양절 다음 날에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2016년에도 태양절을 맞아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었는데요. 올해는 군부 인사들은 아예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 태양절 무렵에 무력 시위를 벌여왔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한국과 그 미군의 연례 합동 훈련이 진행되는 것, 이게 일상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매년 4월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북한은 이 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맞대응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남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각각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훈련에 대해 양해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북한이 이 약속을 지금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비핵화 의지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네,
그리고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이해를 약속했는데요. 현재까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아직 아무런 동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긴 기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태양절을 맞아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 핵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습니다.
네.
앞서 지난주 열린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로 가기 위한 내부의 정치적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런 해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접견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7년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치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숭따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끄는 중국 예술단을 접견한 뒤 연회를 개최한 것이 한 가지 사례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숭따오 부장을 아예 접견하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평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면담하지 못했던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북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북한은 핵포기와 대북 제재 해제, 경제 협력, 평화 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맞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요구에 보응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미북 정상회담은 세계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네,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남한과 한국과 미국 등과 대화에 나섰다는 의구심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마당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한다는 방침인 만큼 대화가 시간 벌기용이란 주장은 북한이 제재와 압박 때문에 대화로 선회했다는 관측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공습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미국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14일 새벽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3곳에 단행한 합동 공습작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은 이날 미사일 105발이 모두 표적을 타격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잔인하게 반군과 민간인을 학살하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다시 위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북한 정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까지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시리아 공습 결정을 발표하자 트위터에 의회의 승인 없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백지 수표를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며 오늘 시리아를 공습하면 다음엔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 폭격하려는 그를 어떻게 막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커튼 상원 의원은 다마스쿠스의 도살자들이 이번 공습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커튼 의원은 대량 살상 무기는 미국의 대응에 군사적인 우위를 창출하지 못하고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공격을 지속해야 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북한의 김정은도 쉬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할지 모른다며 불량 국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시리아 공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전쟁을 하는 헌법상의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번 시리아 공습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런 엇갈린 미 의회의 기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티브 번 전 국방부 부차관은 15일 아시아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시리아를 공습한 두 가지 핵심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지역 안보와 한국의 위협인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로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인했기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의 화학무기에 비슷한 제한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시리아 공습을 통해 표적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며 북한 정권 역시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생산을 끝내라는 요구를 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번 전 부차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국 국방부로부터 시리아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북한의 핵개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선임연구위원도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벤 잭슨 전 미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도쿄신문에 시리아 공습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그를 아사드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 그리고 이라크의 전 독재자 후세인처럼 대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란 겁니다. 잭슨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시리아 공습을 보면서 핵무기가 자신과 중동의 독재자를 구분짓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트위터에 김정은은 아사드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이 그를 감히 공습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도 올해 초 VOA에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왜 저승으로 갔는지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핵을 계속 틀어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VOA에 김정은이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졌던 후세인과 카다피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알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 역량을 완성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렀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 때문에 진퇴 양난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아사드 대통령처럼 무력 공격에 직면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처럼 죽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다피의 경우 핵포기보단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한 국정운영에 성난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더불어 개혁을 통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뷰이 방송은 백악관과 국방부에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미칠 영향과 메시지를 물었지만 15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던 북한 정부 역시 15일까지 공습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근입니다.
미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협력과 제재 회피를 막을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13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존 설리반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 책략과 시리아 화학무기 기술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북한이 연결돼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퍼듀 의원을 중심으로 존 코닝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의원, 그리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총 8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유엔의 이런 조사 결과는 불량하고 포악한 두 국가가 정교하고 우려스러운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국제제재를 피해가고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테러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12년과 2017년 사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었습니다. 의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내산성 타일과 밸브, 온도계 등 화학무기 공장 건설에 쓰이는 제품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기술자들이 시리아 내 화학무기와 미사일 시설에서 일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이런 불법 활동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사회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미 있는 제재 집행이 결여됐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북한과 시리아 간 군사협력은 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를 이용해 테러의 공포 정치를 계속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문제와 유엔 또는 국제무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 협력을 어떻게 재개할 계획인지 답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무부에 북한과 시리아가 제재를 계속 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국제사회와 재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시리아의 압박을 더 가하고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은 어떤 추가 제재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시리아의 제재 회피에 가담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부과가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협력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앞서 12일 열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북한이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초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시리아 화학무기 협력에 활용한 네트워크를 핵물질과 기술 확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테드 요 하원 아태소 위원장은 지난달 말 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이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이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응해서 시리아 주요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시리아를 지원한 러시아에 오늘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내일 만나고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회고록이 17일 공식 발간되는데요. 책 내용을 두고 코미 전 국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주요 시설을 공습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지난 금요일 13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바르자의 연구시설과 중서부 홈스에 있는 물류단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연합군이 작전을 개시한 직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서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관련 목표물에 정밀 타격 명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14일 다음 날 인터넷 트위터에 공습이 완벽하게 수행됐다고 적으면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화학무기 관련 목표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네, 미 국방부가 당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요. 바르자 연구개발센터의 미사일 76기 그리고 홈스의 힘 신샤르 화학무기 단지 저장고와 시리아군 전략지휘 벙커 등 두 곳에 각각 22기와 7기 도합 105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은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의 핵심 시설들을 공격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자르에는 화학무기를 연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홈스에는 관련 물질을 저장하는 것도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는 바르자 일대 연구시설이 완전히 파괴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홈스에서는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를 주로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진 시설이 크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요, 이 공습 전후의 위성사진을 비교해서 건물 등이 무너진 광경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군과 외무부는요, 다마스쿠스와 기타 지역으로 날아온 미사일 110여 기 대부분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면서요. 피해 현황도 미미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미사일 1개 정도만 바르자 연구센터에 떨어져서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도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7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에 줄곧 바샤르 아사드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온 러시아 정부가요. 시리아 일대 방공망이 미사일 70% 이상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번 연합군 공습의 원인인 이달 초 동구마, 구타 두마 일대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줄곧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시리아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추가 공습에 대비해서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시리아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궁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요. 연합군의 공습을 규탄하면서 미국과 서방 측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을 지속할 경우 국제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습에 동참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요. 이번 군사작전이 국제법을 준수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화학무기 사용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엄격하게 금지한 전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응징한 것이 적법한 결정이었고 시리아에 대한 전쟁 선포는 아니라는 건데요.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이 화학무기 사용 정황에 포착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확인되지 않은 일로 주권 국가에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 정부도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 시리아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이 오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CBS 방송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리아 주둔 미군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지만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같은 날 폭스뉴스에 밝혔는데요.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화학무기 사용 근절과 극렬 무장조직 IS 퇴치를 들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17일과 이틀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 휴양지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합니다. 아베 총리는 16일 오늘 도쿄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소감 등을 간략히 언급했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안이 많은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첫 손에 꼽히는 의제가 북한 문제인데요. 최근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정세가 변하는 과정에 일본 정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이 현지 언론에서 많았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또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해달라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청할 걸로 일본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문제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통상 현안이 큰데요. 먼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효시킨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국과 캐나다, 호주, 또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들은 일시 면제를 받았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일본을 면제국에 포함시켜달라고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구할 계획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예, 일본의 철강 관세 면제 요구를 그냥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 무역협정 FTA 체결하고 연결시키거나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을 비롯한 이 안보 현안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뉴욕타임즈 등이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우리에게 오랫동안 무역에서 타격을 준 일본이라는 표현으로 압박하면서 양국 자유무역 체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아베 총리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어서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 부부가 관련된 사학재단에 나라 땅을 싸게 판 추문에 이어서 이를 덮기 위해서 정부가 문서를 조작한 일과 또 자위대가 이라크 파병 활동 기록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도심에서 아베 총리 퇴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일정에서 성과를 내서 국내 정세를 바꾸는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라고 마이니치 신문 등에 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그 아베 총리 퇴진 시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낮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또 밤에는 길 건너에 있는 총리 공관 주변에서 매일 시민들이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아베 총리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에 최대 만 명 수준이었던 집회 규모가 최근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요, 내각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가면 정부 교체 여론이 일어나는데요. 니혼TV가 어제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 선에 크게 못 미치는 26.7%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베 총리가 조만간 사퇴하진 않더라도 총리 3연임이 걸린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승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자,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회고록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 더 높은 충성심, 진실, 거짓말, 그리고 리더십이란 제목의 책이 내일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코미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책 발간에 앞서서 코미 전 국장의 텔레비전 인터뷰가 지금 공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플로스 씨가요, 코미 전 국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어제 방송됐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존중을 상징하고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도덕적으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멜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폭력 조직인 마피아에 비유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특성이 두목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충성을 위해 크고 작은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마피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자, 이른바 트럼프 문건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관련된 일화도 소개를 했다고 하던데
네.
이 트럼프 문건이라면 지난해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당시 그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뒷조사한 내용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문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 의 호텔에서 이 성매매 여성들과 역겨운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의혹일 뿐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요. 코멜 전 국장이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직전 당시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서 이 문건 얘기를 꺼냈는데 당선자가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FBI가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멜 전 국장은 이렇게 자신이 해고될 줄 알았을까요?
예, 코멜 전 국장이 어제 방영된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해고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책임자를 해고할 줄은 몰랐다는 건데요. 앞서 코멜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 대통령의 요청이 사법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지만 이것이 범죄행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미 전 국장 회고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요. 코미 전 국장이 거짓말쟁이에 정보 유출자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이 나쁜 FBI 국장이었다고 혹평했는데요. 사실상 워싱턴에 누구나 코미 전 국장이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한 것은 큰 영예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은 역사상 최악의 FBI 국장으로 기록될 거란 글을 어제도 올렸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 지역에 오후에 구름 끼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9도, 신의주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5도, 강계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황해도 지역은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상 5도, 낮 최고 18도, 개성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9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 끼는 곳도 많습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 4월 16일 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연대하기를 원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는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리커창 총리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외교부장은 양측의 공동 노력하에 이번 방문을 중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고 발전된 궤도로 돌리는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규범과 자유무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회담 속보와 자료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내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통화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이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환율 평가 절약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3일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교육국 가운데 환율 조작국의 요건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는 최근 몇 주 동안 지난 2015년 8월 중국이 갑작스런 평가 절하를 단행했던 이래 최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약세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가능한 빨리 철수하기를 원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임무는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미군이 가능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결의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완전히 격퇴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역 동맹국들이 지역 안정을 위해서 군사적, 재정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전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고 자신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늘 관련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제재는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사용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러시아 업체들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시리아 정권이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다시 시리아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공습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오늘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시리아 문제를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시리아 정권의 추가 화학무기 사용 저지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황이 정치적 협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군사적 방법은 시리아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가 유엔 헌장을 위반하며 계속 시리아를 공격할 경우 국제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푸틴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방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